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체제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정상 간 말씀은 없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대북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그 컨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안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합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식 초청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행사에 김 위원장의 참석을 강하게 희망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신문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서울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에 들어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제임스 D. 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금액 인상을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은 비용만 지불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자신의 요구에 따라 약 9억 9천만 달러를 분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2주 내에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일정을 전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나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 전망은 불명확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중국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지 않은 채 섣부른 합의는 맺지 않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이란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책임을 묻는 미국의 입장에 동참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시설 공격에 이란 당국이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는데요. 그런데 추분을 맞은 어제 미 해양대기청은 미국 50개 주의 올 가을 기온이 예년 평균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북부와 뉴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미국 전역은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학자 앤서니 아투사 씨는 지난 30년에서 35년간 온난화가 계속된 것 외에 특별한 요인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기상학자는 지난 여름 미국 50개 주 전역이 평년보다 더웠다면서 지난 여름이 이례적으로 더웠던 게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과 내륙 지방, 알래스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북부는 예년보다 더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바람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또 1966년부터 2009년 사이 대서양 해안에서 추분 이후 매년 평균 4건의 폭풍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허리케인 발생 건수의 5분의 1이 10월과 11월에 분포돼 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공식적으로 11월 30일까지 계속돼 걸프만 지역과 동부 해안 지역 주민들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미 해양대기청은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1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맑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5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과 함흥은 13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에타 제임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내게서 떠나가는 걸 보느니 난 차라리 눈이 멀고 말겠어요. 노래하고 있죠. I'd rather go blind. 들어보시죠.
hips now, bab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74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24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유럽 주요 3개국도 이란이 최근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잇따라 수교를 맺는 등 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74차 유엔 총회가 지난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는데요. 24일 일반 토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방안이고요. 크게 기후행동, 지속가능한 개발, 작은 섬나라들 지원, 개발 도상국 지원,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 보장 등 이 다섯 가지의 큰 주제로 일반 토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회와는 별도로 크고 작은 회의와 행사들도 계속 있는 거죠?
네, 각국 정상들 간의 별도 회담이 곳곳에서 진행되고요. 국제사회의 다른 주요 현안들을 다루는 크고 작은 회의도 계속 있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에 국가별 대표단 간 실무회의도 수백 개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기조연설에 나선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올해는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될까요?
네, 올해도 국제사회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사우디 석유시설 폭격 사건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란 사태와 북한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 관계 등을 비중 있게 언급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번 총회에 참석합니까?
네, 한동안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반발로 불참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23일 미국으로 향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5일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회동 여부도 큰 관심거리죠.
네, 현재로선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회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란과의 관계에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계획된 건 없다면서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에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과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동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큰 뉴스인데요. 이에 대한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 위원장과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사람들은 당장 무엇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하지만 지켜보자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23일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5분 동안 앉아있다 자리를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에 유엔 회의 일정의 하나로 미국 정부가 주최한 이 종교자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에 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출 걸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 유적,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특별히 중국 정부를 지목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중국 정부를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목사들을 체포하고 성경 판매를 금지하며 교회를 철거하고 또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소수 이슬람인들을 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신장 위구르 출신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용소 실태를 증언했는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한 고위급 중국 대표단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주요 3개국이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네, 독일과 프랑스, 영국 3개국 정상이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은 이란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사우디 공격 사건에 대해서 이란이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건 처음입니다.
유럽의 주요 3개국도 미국 정부의 발표와 궤를 같이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14일 사우디의 두 주요 석유시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자 이란이 공격 주체라고 지목했습니다. 당초 이란과 연계된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공격이 시작된 지점과 발사 거리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예멘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사우디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사우디 정부도 지난주 자체 조사 끝에 공격 당시 쓰였던 드론과 미사일 파편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이란이 공격 주체라고 비난했는데요. 사우디 국방부는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석유시설 공격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미국 정부도 행동에 나서고 있죠.
네, 미국은 현재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로 이란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영내 안정을 위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추가 미국군 파병도 명령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이란 핵합의의 또 다른 당사국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들 3개국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이란이 지난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괴,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체결한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핵합의를 전격 탈퇴하면서 이들 유럽 정상들은 이란 핵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럽 정상들의 이번 발표로 중요한 지원을 얻은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가 특히 그동안 앞장서서 이란 핵합의를 살리려고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 간 회동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신용한도 제도를 설정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재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기자들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내 친구긴 하지만 우리는 중재자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럽 정상들 사이에서는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제안인데요. 존슨 총리는 현재의 핵 합의가 나쁘고 결함이 많다면 더 나은 새 합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이란 핵 합의가 결함이 많다는 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지적인데요. 존슨 총리는 또 미국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같은 까다로운 상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추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럽 정상들 또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네, 유럽은 여전히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란도 지역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틀의 협상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핵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즉각 반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자리프 장관은 유럽은 핵 합의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핵 합의 체결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남태평양의 두 나라, 키리바시와 솔로몬 제도가 타이완과 수교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네, 중국은 섬나라인 이 두 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어업권이나 해저 자원 개발권 등을 확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 영향 아래 있던 이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대일로 사업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경제구상인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총 5개의 길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저개발 국가의 항구, 공항, 도로 건설 지원 목적으로 이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새로운 무역 경로를 확보하고요. 또 내수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로 사업이 남태평양 지역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네, 태평양 일대는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 많고요.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까지 직면했습니다. 이때까진 같은 남반구에 있는 호주가 주로 이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호주가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럼 지원을 중단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호주는 지난 7월 태평양 섬나라들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10억 달러 차관 그리고 3억 4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호주 외에 뉴질랜드, 일본도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이 천연자원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워낙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호주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더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행보가 타이완만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장악력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평양 지역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요. 중국이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타이완을 압박하고 또 태평양 도서국들을 장악해 가는 건 중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면도 물론 있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면도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사실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컬리는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다음 주부터 이 불법 원경자들을 잡았다 풀어주는 정책이 공식적으로 끝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이 감소하면서 많은 미국 대학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부인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23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폴란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최근 불거진 논란에 관해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was no pressure put on them whatsoever. I put no pressure on them whatsoever. I could have.
네, 통화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간 건가요?
네, 통화 녹취록이 나오지 않아서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지 않으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설명으로는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이 원조 문제를 언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원조 제공을 중단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같은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에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제공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와 함께 거론된 이유가 뭡니까?
네,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가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무리스마사 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 러시아파였던 이 회사 주인이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바이든 씨가 아버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2016년에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겁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이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가요?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부패 문제가 심각했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제공을 미뤄두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당시에 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검찰총장이 부패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이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이 일하고 있는 브리스마사를 부패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아까 민주당 쪽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23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연방 하원 정보 외교 정부 감독위원회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에게 오는 26일까지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접촉과 관계된 문건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만일 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원 상임위원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날 26일 정보위원회도 조셉 맥가이어 국가정보국 DNI 국장 대행을 불러서 최근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 고발 내용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 내부 고발도 이번 통화 논란과 관련이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최근 들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맥가이어 국장 대행은 이게 뭐 긴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방의회에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걸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민주당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23일 본회의 발언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해당 상임위원을 통해서 이 내부 고발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항목은 내부 고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신 이 관련 명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 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hope you're going to be able to see a call because I didn't do it. Everybody's looking for that call.
네,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녹취록 공개가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서 공개를 완전하게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군요.
네,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국토안보부의 케빈 맥컬리넌 장관 대행이 23일 미국의 민간조직인 외교위원회 행사에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맥컬리넌 장관 대행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른바 캐치앤릴리스, 잡았다가 풀어주기 정책을 공식적으로 끝낸다고 말했습니다.
잡았다가 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사람이 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를 해서 요건이 부합하면은 이 사람들을 일단 미국 안에서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풀려나면 미국 안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당국이 지정해진 일자에 이민 법정에 나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에 루프홀스, 구멍, 즉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이 이민 법정에 나중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대로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잡았다가 풀어주기 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맥컬리넌 대행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가족 단위로 와서 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심사를 해서 망명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본국으로 추방한답니다. 그리고 요건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는 않고요. 멕시코로 보내서 거기서 관련 절차를 기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맥컬리넌 대행이 23일 연설에서 지난 5월에만 남부 국경에서 약 14만 4천 명이 잡혔는데 이 가운데 70%가 혼자인 아이거나 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명 요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망명 신분은 이 본국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요건을 갖춰도 이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 않겠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 심사 절차를 멕시코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긴급한 인도주의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도 23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맥컬리넌 장관 대행의 외교위원회 연설 발언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려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이 3국을 경유해서 미국 남부 국경에 온 사람들이 내는 이 망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주로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에 와서 이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나라 사람들을 겨냥한 조처였죠. 또 연방정부는 국경에서 잡힌 아이들을 부모하고 함께 장기간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미 엘살바도르와 합의를 맺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미국 안에서가 아니라 엘살바도르에 보내는 방안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 규정들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나와서 이게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맥컬리넌 대행이 23일에 발표한 조처도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에 유학 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줄어서 많은 대학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내 많은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이 줄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바쁘다고 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중국인 유학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미국 안에요. 중국인 유학생이 대략 36만 명가량 되는데 이들이 미국에 있는 유학생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미국 내 대학 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 외국 유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비싼 학비를 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내는 돈이 대학 재정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외국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가 약 39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몇몇 학교는 이번 가을 학기에 중국인 유학생이 5분의 1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벤틀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새 유학생이 지난해 110명에서 7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버먼트 대학은 23%, 그리고 네브라스카 주립 링컨 대학교는 중국이 유학생 등용률이 2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덜 오는 까닭이 뭘까요?
미국 대학 관계자들은 미중 무역 전쟁과 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사증,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인 이후로 두 나라 관계가 불편한 상태일 텐데요.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이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고요. 그 결과 입국 심사가 깐깐해진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이런 상황 외에도 미국 내 치안 문제도 우려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미국 안에서 하도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나니까요. 이걸 우려해서 이 다른 나라로 가는 유학생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대학 수준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감소가 미국 대학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 학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 중국인 유학생 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중국 안에서 학생 모집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인도라든지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등 중국 외 나라 학생들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리노이 대학 공학부하고 비즈니스부가 2년 전에 보험을 하나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험은 만약 중국인 학생이 20% 이상 줄어들면 보험금으로 6천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오늘 밤 외롭지 않나요? 내가 그립지 않나요?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게 아쉽지 않나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죠. Are you lonesome tonight?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lonesome tonight? Do you miss me tonight? Are you sorry we drifted apart? Does your memory stray to a brighter summer day? When I kissed you and called you sweetheart, do the chairs in your parlor seem empty and bare? Do you gaze at your doorstep and picture me there? Is your heart filled with pain? Shall I come back again? Tell me, dear, are you lonesome tonight? I wonder if you're lonesome tonight. You know, someone said the world's a stage and each must play a part. Fate had me playing in love with you as my sweetheart. Act one was where we met. I loved you at first glance. You read your lines so cleverly and never missed a cue. Then came act two. You seemed to change, you acted strange, and why I've never known. Honey, you lied when you said you loved me. And I had no cause to doubt you. But I'd rather go on hearing your lies than to go on living without you. Now the stage is bare, and I'm standing there with emptiness all around. And if he won't come back to me, then they can bring the curtain down. Is your heart filled with pain? Shall I come back again? Tell me, dear, are you lonesome tonigh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링컨 대통령은 노예 문제를 남북 전쟁과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북부 지역 주민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북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갔습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몰수법은 연방정부에게 남부 반란주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합중국 전체가 아니라 반란주에서만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에 대해 반대가 나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예 해방은 평화로운 때에 점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제도에 대한 링컨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유럽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한 달 한 달 전쟁이 진전돼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노예제에 강력히 반대했는데 노예 해방 선언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링컨 대통령과 북부를 지지했습니다.
미합중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쯤 우리 영국이 이 정쟁에 개입해서 분쟁 해결에 나설까 생각했었는데 마침 합중국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노예 해방을 선언했으니까 이제 영국은 공식적으로 북부를 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영국은 처음에는 북부가 남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평화협정을 제의하려고 했었습니다. 북부가 이 제의를 거부하면 남부편을 들어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링컨 대통령이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으니 우리 영국으로선 누구 편을 들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합중국 해군이 남부의 면화 수출기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남부 면화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 영국 직물 산업이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근로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요. 남북전쟁이 영국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하루빨리 북부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으로 남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남북전쟁은 더 이상 남부의 권리를 둘러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전쟁은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됐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남부의 신문들은 링컨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군대를 점령하지 못한 주들에서 노예 반란을 유도한다며 비난했고 노예 해방 선언은 흑인들이 백인을 살해하도록 하는 초대장이라며 부추겼습니다. 남부연합의회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몇 가지 해결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북부군 가운데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흑인 부대를 지휘하는 백인 장교들을 모두 처형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그걸로도 부족하지요.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북부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링컨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862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는데 민주당 지도자들은 노예 해방 정책에 반대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책은 노예를 반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정부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1862년 9월 22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그 다음 해인 1863년 1월 1일까지는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부주들에게 반란을 철회할 수 있는 100일간의 시간적 여유와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 선언을 철회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 개인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라 보다 큰 선을 기대하면서 내린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이라는 걸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863년 새해 첫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는 아주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새해 첫날은 방문객들이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백악관을 개방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객이 돌아간 뒤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로 향했고요. 노예 해방 선언서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 이상으로 더 옳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악수를 했더니 지금 팔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팔로 서명을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서명을 보고 아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명을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문서 아랫부분에 에브라햄 링컨이라는 이름을 적으며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으로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가운데 하나를 남기게 됐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1863년 초, 몇 주 사이에 미국 남북 전쟁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남북 전쟁은 이제 연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위한 전쟁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부의 포토맥군의 새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포토맥군은 남부연합의 수도인 버지니아 리치몬드 점령을 한 번 더 시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포토맥군을 이끌 새 사령관은 존 후커 장군이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영양실조, 부족한 영양 섭취 혹은 영양소의 체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양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은 이를 뜻하는 단어 malnutrition, malnourished 배워보며 복합형 표현인 mal의 다른 쓰임새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Patients are malnourished.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Malnutrition, malnourishment. Nutrition 하면 영양 혹은 영양 섭취. Nourishment 하면 영양분 혹은 영양가 있는 음식물. 그래서 mal 하면 combining form, 즉 복합형의 표현으로 나쁜 혹은 불완전한을 뜻하는데요. Malpractice 하면 위법행위, 의사의 의료과실. Malodorous, odorous 하면 냄새가 나는. 그래서 malodorous 하면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이란 뜻이 되고요. Malformed, formed 하면 형성된. 그래서 malformed 하면 불완전하게 형성된, 다시 말해 기형에, 흉하게 일그러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lnutrition, malnourishment는 부족한 영양 섭취 상태, 즉 영양실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영양실조. 예문 다시 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대부분의 미국인은 식량 접근이 양호하지만, but one in three patients, 세 명 중 한 명의 환자는 in home health care, 가정건강 관리를 받는, are malnourished,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일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The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영양실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and undertreated.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Most Americans have access to food, but one in three patients in home health care are malnourished or have some nutritional deficiency.
Malnutrition is invisible to the eye, and therefore it remains underdiagnosed and undertreated.
Malnutrition, malnourishment. 오늘의 표현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복합형 표현, mal의 쓰임새 한번 알아봤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릭 파슬레이의 She Don't Love You, 그녀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don't love you, she's just lonely. She wasn't once upon a time. She used to dance when the band played. She used to be the trusting kind. She's no stranger to the leaving. She's heard all the best goodbyes. A falling has a different meaning. To her, you're just another guy.
She don't love you, she's just lonely. She don't know another way to break free from what's been broken. Too many cowboys run away. Just lonely. Yeah. You can hold her in the moonlight. You can give her all the stars. You can promise her.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